집중 분석.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지난 23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그동안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 감시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사무소의 핵심 업무는 인권유린 실태 자료를 기록해서 책임자들의 처벌 근거를 확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개소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해온 역할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권사무소가 장소를 물색하고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을 뽑고 하는 일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2월부터 하나원에서 탈북민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몇 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설립된 배경 그리고 취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기록해 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임 규명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을 누가 유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명백히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엔 유관국들, 시민사회라든가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알려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기까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서울에 설치되기까지 조금 논란이 있었죠. 물론 서울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겠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서울에다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동남아 지역에다 설치하고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울에다가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에다가 설치가 된 건데요. 북한이 역시 극심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지금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서울에다 설치한 것이 역시 접근성이라든가 또 자료가 가장 많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북한인권사무소의 주요 역할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건데요. 이 내용들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것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가 되어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될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제소해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사무소가 조사한 내용들, 사실들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가, 얼마나 비인도적인가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초 자료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절차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실제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예, 로마 협약 당사자가 북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직접 제소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당사국인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할 경우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라고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 어떤 한국과도 반대를 하게 되면은 국제 형사 재판소에다가 제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 북한이 비인도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까지도 언젠가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들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탈북자 대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기라든가 어떤 지점 또 인권을 유린한 당사자의 신분이라든가 성명 이런 것들이 모두 밝혀져야 되는데 실제 있어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폐쇄된 공간 속에서 인권 유린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찰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자기가 당한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직접 경험한 것이라든가 목격을 한 것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카더라, 들었다, 소문으로 들었다 이런 것들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과연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을 때 그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지혜라든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무소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협조나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설치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 사무소도 종로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한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라든가 여러 관련 부처와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원에서 탈북자 전수조사를 하도록 통일부가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이 9월 달에 설립이 되는데 이것이 설립이 되면은 보다 많은 공조 또 협력 공동조사 이런 네.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인권사무소 운영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떤가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남한의 인권을 고발하는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공개 처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아직도 북한 인권사무소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북한은 남한 국민인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한 거죠. 현재도 역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13명의 북한 그 식당 종업원이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북한은 이를 납치했다. 국가정보원이 유인 납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유엔에다 제소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인권이 오히려 더 열악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인권사무소 자체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평가할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인권사무소 활동이 계속되고 이것이 국제사회로 더 알려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도 언젠가는 이 사무소의 역할이라든가 조사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고 좀 더 인권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도 북한 당국의 협조가 없는 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그래서 북한인권사무소의 활동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당사국의 협조 없이는 인권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비아 사태를 한번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날 국제형사재판소가 카다피를 그 체포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카다피에게.
네.
예,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어떤 결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제형사재판소가 자의적으로 카다피 체포영장을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또 리비아는 이 로마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카다피를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주축이 된 국제연합군이 2011년 10월 20일 날 리비아에 침공을 해서 카다피를 사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발부를 한다고 하면은 김정은도 어떤 형태로든지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북한 인권사무소 활동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여러 행동이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이지만 만약에 김정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언젠지 모르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김정은을 체포하러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올 3월 유엔 북한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보면 전문가 그룹의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그룹이 뭔가요?
예, 전문가 그룹은 말 그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다루스만 유엔 인권 특별 보좌관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조치 하나로서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그룹이 생긴 건데요. 어떻든 전문가들이 나서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의 주요 임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예.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수단을 발견을 해서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할 경우에 유엔 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 그룹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급 법률 전문가 1명, 인권 전문가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구성이 되고 활동 기간은 약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북한 인권 관련 현인 그룹이 발족된다고 하던데 이 발족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김정은을 북한 주민에 대한 반인도 범죄 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은 ICC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가 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대사 다루스만 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이정훈 우리 외무부 인권 대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인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추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그냥 특별한 어떤 의식이 없이 또는 전문성이 없이 북한 인권을 촉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현인 그룹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이걸 촉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 인권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정말 특수한 집단이고
네.
우리가 또 직접 접촉해서 이런 인권 문제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 문제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핵 문제를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만큼 인권 문제를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만 나오면 북한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만약에 김정은을 제소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김정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동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북한 외무성은 거의 이 문제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은 정치적 자유, 집회 결사라든가 자유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선거에 의해서 민주적인 지도자를 뽑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경제권은 역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사실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 사회권은 이동의 자유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권이라든가 사회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면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서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위한 접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민주화 세력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명실상부한 북한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핵 문제는 핵 문제고 이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병행해서 다루게 된다고 한다면은 북한 인권이 상당 정도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그런 민주화 의식도 싹트고 그런 민주화 의식을 갖춘 일단의 세력들이 민주정부를 만드는
네.
이런 시나리오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끝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가 앞으로 행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인권 사무소는 본연의 임무대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또 유엔이라든가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요원들이 약 5 내지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숫자 가지고는 북한 인권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보다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또 물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와 협력을 잘 이루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